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열두 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보내게 하시고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그 신비에 받게 하시고 또 새기게 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귀한 말씀의 그 결과들을 거두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학자의 혀를 허락하시고 또 학자같이 알아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찬양 예배 시간을 통해서 창세기 말씀을 전하였는데 10월 찬양 예배 시간에도 계속해서 이어서 이 창세기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언약의 표징이 되는 할례에 대한 말씀,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17장 15절부터 2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에 대해서 확실한 보장을 주시고 계십니다. 본문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사례의 이름을 사라로 개명하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장차 이 사라를 통해서 자녀가 출산되게 될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으로 짓도록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구원 계획을 한결같이 이루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내 언약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마엘이 아니라 약속의 후사인 이삭을 통해서 믿음의 자녀,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는 영원한 언약에 대한 약속을 주고 계신 것이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 가문 사람들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면서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개명하도록 명령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이번에 이제 사례를 사라로 개명하도록 명령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7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사례의 본래 그 이름 뜻은 나의 공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례의 이름을 사라로 개명하도록 명령하시죠. 사라는 여주인, 여왕이란 뜻을 지니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름과 같이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할 것이고 많은 왕들이 그녀를 통해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사라의 나이 89세 때 이 언약이 구체적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부터 많은 멸시와 천대를 당하였던 것이죠. 사라 역시 그녀의 몸종인 하갈로부터 천대와 멸시를 당하였습니다. 남편이 한 부족의 족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족장의 아내 본처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마음의 고생뿐만 아니라 이 근본적인 자녀가 없는 문제로 인해서 힘든 나날들을 보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례에게 그 이름을 사라로 개명하도록 명령하시면서 그녀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라고 즉 만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존재로 변화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입은 인생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낮고 비천한 위치와 신분, 낮은 자존감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가 된다라면 건강하고 밝은 자존감과 또 영광스러운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변화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위치와 신분과 존재됨의 변화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의 특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적 신분과 위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우리는 죄의 종이었고 사망의 종노릇하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장래에 천사들의 수종을 받는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람이 진짜 어려울 때 물질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도움을 주는 친구가 있다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절망과 죽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와 복을 주고 계십니다. 가장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토록 왕 노릇할 수 있는 특권을 지닌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전국의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모두가 보내고 있습니다.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나이가 많은 자나 어린 자나 어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전염병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과거의 평범한 일상으로 회귀하지 못하는 현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우울증과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무한 영광을 돌리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전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시고 이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받으시는 귀한 서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사례를 사라로 개명하도록 명령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서 얻게 될 자녀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창세기 17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함의 대상이 우리를 제외한 가족과 남편과 자녀들과 부모님들, 친구들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아내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 되었지만 사라 역시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자가 되어야 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두 번 연속해서 사라에게 축복의 말씀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고 계십니다. 결정적인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은 우리 모두 개개인이 다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남편이 대신 받아줄 수도 없는 것이고 사랑하는 아내가 대신 구원을 받아줄 수 없는 문제입니다. 부모나 아내, 남편이나 자녀들이 우리의 구원을 대신 받아줄 수 없습니다. 본장에서는 사라를 향한 택하심과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지고 있고 아브라함이 직접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18장에 가서는 사라 역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언약을 직접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한 개인이 직접 하나님을 대면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7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여기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이것을 듣고 마음속으로 웃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세는 그의 몸은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는 최고의 최선의 그 경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의 마음은 전혀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비웃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100세인 자신과 90세가 될 자신의 아내가 후사를 낳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경배의 엎드림과 불신앙의 웃음에 묘한 결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의 한계의 모습인 것이죠. 인간의 시각과 수준에서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위대하심을, 전지전능하심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유한적이고 제한적인 인간이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이미 아브라함은 후사에 대해서 인간적인 가능성을 모두 포기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응답을 받자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요구하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고 하지만 온전하지 못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은 과거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후사로 삼으려는 모습과는 조금 더 나아진 모습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대단히 방불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을 향한 이해와 온전치 못한 신뢰가 있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역시 잘못된 길을 갈 수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동일한 이 모습 가운데 위안과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실수할 수밖에 없고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식과 방법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그 모든 좋은 결과들을 향해 쫓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모든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실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델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이 연약한 믿음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한 철두철미한 신앙과 순종의 모습으로 보이는 자로 변화되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온전치 못한 믿음의 아브라함을 그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를 변화시키시고 그를 성장시키셔서 성화와 영화의 과정을 가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믿음의 가정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가정을 통과하여서 성숙한 자로 변화되게 돕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내 믿음이 부족하고 온전치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동행하며 삶을 살아갔던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 역시 믿음의 과정을 통과하여서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인 것이죠. 실제로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두 이루어주신다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능 자판기로 인식해서는 안 되라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또 그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착각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오만한 믿음의 그릇된 태도인 것이죠.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도 가능케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이비 단체의 교주나 일부 목회자들 중에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전부 알고 있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특별히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전하는 자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이 특별한 역할을 한다라고 선전하는 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수단으로 이용하여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믿음의 성도는 참여하여서 그 일을 돕는 청지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어진 사명만큼 받은 만큼 일을 하고 그 사명을 모두 감당한 이후에도 우리는 무익한 종이었다라고 고백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성도의 바른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지니고 계셨던 것이죠. 이것은 아브라함의 계획도 사라의 계획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낳을 후사를 통해서 그 후사가 하나님의 언약을 잇는 믿음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는 이 계획을 하나님은 지니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간구대로 이스마엘도 창대하여지겠지만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겠다라고 약조하고 계십니다. 이삭은 약속을 따라서 낳은 언약의 상속자가 되고 이스마엘은 육신을 따라 낳은 언약밖에 후손이 된다라는 것이죠. 21절의 말씀에 내가 내년 이 시기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이제 약조하신 이 언약을 이루시겠다라고 구체적인 시기를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후사에 대한 약속의 성취가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막연하고 더딘 것 같으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타이밍에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중요한 이제 아브라함의 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받았던 명령이었던 할례에 대한 것을 그대로 진행하고 있죠. 창세기 17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할례를 베풀었다라고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철저한 순종의 이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였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지닌 신앙의 좋은 특징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은 온전한 믿음을 지니고 있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이해 역시 그 깊이가 부족하였습니다. 가정 중에 열악한 상황이 계속되자 믿음이 약화해져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때로는 불순종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랜 시간 괴로워하며 세월을 낭비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본장에서 아브라함은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기쁜 마음으로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신 말씀 중에 아브라함이 이행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불확실한 순례의 길에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의 모든 뜻을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근본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정직하게 사항을 대면하고 즉각 순종하는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순종의 삶을 아브라함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런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이해가 부족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깨달음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장 눈앞에 순종해야 될 것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른 믿음의 자세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복은 주어진 신분과 위치가 존귀한 자로 변화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과 또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자리로 존귀한 자로 변화된다라는 것을 사례의 이름을 개명하는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언약의 대상은 다른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당신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모든 계획을 이루어 나가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과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때로는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루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대면한 아브라함은 말씀하신 대로 즉각 순종하는 좋은 신앙의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각자의 부르심과 사명을 기억하셔서 받은 복을 세워보시고 또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믿으셔서 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시는 귀한 서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또 교회와 이 나라와 이민족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이 복된 서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신 가운데 우리의 위치와 신분과 우리의 존재됨이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믿음의 특권을 지닌 자가 바로 성도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 전국에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또 장차 누리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상속자가 된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오늘의 답답한 현실을 믿음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심과 그 광대하심을 우리 모두가 이해할 수 없지만 또 지금의 현실 가운데 주어져 있는 코로나 전국의 상황들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이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 가운데 믿음의 순종을 행할 수 있는 존귀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상황이 하루속히 종결되게 하시고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짐을 통하여서 과거에 평안했던 일상으로 회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연약한 우리 환우들 기억하셔서 저들의 삶 가운데 치유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강력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